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함께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시내가 교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교회를 나오니까 아침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아침에 급히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들 방향을 잘 틀어서 예배당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이동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활 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미명, 그러니까 해가 뜨는 즈음에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큰 걱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을 파고 그 밑에다가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같은 데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넣어두고 그 앞에 돌을 굴려서 막아두는 매장 방식을 취하거든요. 가끔 영화나 사진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1톤에서 2톤이나 되는 큰 돌을 굴려놓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신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 곁으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돌문을 굴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까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게 하도록 부탁을 해서 돌을 굴릴 수 있기는커녕 그 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염려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돌문을 열 수도 없고요, 가도 아마 예수님의 시신에 근접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 세 명이 그 새벽에, 그것도 무덤에, 두려운 마음을 억누른 채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조차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 새벽에 그죠? 이 무서운 어둠이 짙은 그 새벽 미명에 그것도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간다?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답을 너무 빨리 말했는데, 보세요. 제가 왜 이 갸륵하고 정성어린 이 세 명의 여인의 믿음을 논하는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치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제자들과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수십 번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수도 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안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경우는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우리가 봉독한 7절 말씀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똑같은 병행구절이 있거든요. 그때에도 천사가 꾸짖듯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지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누가복음에는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 꾸짖는 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그래서 한 번 더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지라.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여인들은 천사의 꾸짖음을 듣고 나서야 겨우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만 이 꾸짖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안 믿었을 뿐더러 다시 주님이 부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곳곳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 세 명은요, 이 새벽 미명에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보다 뜨겁게 눈물을 흘렸고 또 살아 계실 때는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제3일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새벽 미명에 가는 마음이 말씀을 믿었으면 어떤 마음이어야 하죠? 무덤으로 가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무덤 앞에 돌문이 막혀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올라가야 됩니까? 안 걱정하면서 올라가야 됩니까? 예, 안 걱정하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설렘과 소망으로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웠을 테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갔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인들처럼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한쪽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려와 답답함과 짓누르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셔서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돌문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의 물의 상징이거든요. 그 돌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돌 앞에서 좌절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돌문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에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 혹은 몸에 큰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앞둔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살다 보면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옮길 수 없는 큰 돌문을 만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돌문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죠. 본문의 여인들처럼요.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을 옮겨주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이 가득하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 사랑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까지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늘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이 질문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똑같은 논지의 설교를 하나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참된 평강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사는 게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사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헌신과 희생과 예수님 사셨던 그 삶을 내 삶에서 내가 구현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비우는 거죠. 에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그 돌문은 내가 밀어놓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계산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늘 근심과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해도요, 여전히 우리 삶은 황폐하고 때로는 메마른 사막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빈무덤으로 찾아가는 인간의 노력에 예, 한계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분들 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문제죠. 우린 실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은 듣지만 자주 한기로 흘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앞에 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벌써 굴려져 열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절망으로 상징되는 돌이 벌써 굴려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게 왜 복음이죠? 누가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었을까요? 여인들? 제자들? 아니죠. 로마 군인들은 당연히 아니죠.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들이었지만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질기고 질긴 사랑의 결과가 그들을 위해 돌문을 굴려져 있는 거죠. 유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질문 하나 해볼까요? 돌문은 누구를 위해서 굴려져 있는 걸까요?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굴려져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굴려져 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나오기 위해서 무덤이 굴려져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체가 어떻게 성경을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문이 닫혀 있어도 그 공간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돌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옮겨져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 돌문을 연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무덤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돌문이 옮겨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했고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아닌 두려움과 절망을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문에 옮겨진 이유는요, 다시 부활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안들, 제가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누가 우리 중에, 우린 살아가면서 늘 내 권리를 주장하거든요. 내가 돈을 이만큼 내거나 내가 이만큼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대가가 나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합리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갑니다.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건져짐을 받았다면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 사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때도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삶을 막아서고 있던 수없이 많은 돌들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적 많으시죠? 하나님, 이번만은 이 돌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돌문이 옮겨졌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그 고통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번, 아니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그 큰 돌문을 여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이 되고 마음을 짓눌렀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너희가 왜 내 말한 것을 믿지 못했니? 너희 왜 내 말한 것을 기억지 못했니? 물론 혼내시긴 해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우리 앞에 놓인 돌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련, 이제 말씀 안에서 걸어가지 않으련,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 일평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어떤 칸타타보다 어떤 찬양보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옮길 수 없는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돌문을 이제껏 옮겨주셨는데 다시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다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